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올 한 해에도 날마다 새롭게 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마무리 즈음에 임하여 각 영토를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배한다. 분배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그 속에는 반드시 분배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분배의 문제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추구, 더 기본적으로는 행복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가 죽는가 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배 문제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첨예하게 맞부딪히게 되면 결코 둘이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만들고 말 긋게 됩니다. 작년 12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자그마치 190여 개 나라가 대표단을 파견했고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및 그 회원 4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회의로 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환경의 문제, 그 기후의 문제가 인류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국제 이주기구에서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로 2008년에 2천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뒤에는 최대 10억 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3도 이상 오르게 되면 해수면 상승과 농경지 침수로 약 5억 5천만 명 이상의 기아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류가 공영할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의 결과는 알맹이가 없는 회의로만 끝이 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환경장관은 이번 회의의 결과를 재앙이라고 표현했고 어느 대표는 아프리카인들을 떼죽음으로 내어모는 홀로코스트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는 자국의 경제 문제, 경제가 발전하는가 침체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지구 자원의 분배 문제, 그것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 신문지상을 보면 심심찮게 보도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혀를 차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는 그 상속의 분쟁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가족의 이야기가 그룹 재벌 간에도 또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이 다투고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폭력, 살인의 사태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문제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분노할 수 있지만 정작 크든 작든 우리 자신의 문제일 때는 참 그 해결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자식에게 만족을 주는 분배의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겉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녀의 깊은 속마음에까지 어떠한 불평 불만도 없이 일어나는 재산 분배가 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분배한다고 해도 불만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배할 때에 또는 분배를 받을 때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말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의 헌신이나 어떠한 봉사를 말하면서 당연히 그 분배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령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를 더 많이 모신 것을 주장하면서 차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누구누구는 부모로부터 많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보상으로 나에게 더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또 남보다는 자신이 때로는 더 불리한 입장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불평 없는 분배란 전혀 불가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통계청이 전국 1만 7천 가구 15살 이상 인구 3만 7천 명을 조사해서 내놓은 200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5살 인구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가 공평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4.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5.7%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0.1%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에 예배를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의 70%는 우리 사회의 분배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 더 깊이 나아가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라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듯 나라와 나라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심한 열병을 앓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분배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가 어디까지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셉 자손의 그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의제기, 불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땅의 분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 자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키는데 그 요셉 자손 역시 제비를 뽑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땅이 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본문에 요셉 자손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제비 한 분깃이라는 말은 제비를 한 번 뽑아서 그 결과 측정된 그 분배된 기업 그 한 분깃을 얘기합니다. 한 번 뽑아 측정된 한 분깃을 가지고 이렇게 두 지파에게 나누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분배받은 땅이 자신들이 살기에는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불평은 산술적 논리에 근거해 볼 때에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수기 26장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제2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만 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만 2,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넓은 땅을 그 반 므낫세의 반 지파가 분배받은 터였으므로 실제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을 요셉 자손의 인구수는 도합 6만여 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숫자는 유다 지파의 7만 6,500명, 단 지파의 6만 4천명, 이사갈 지파의 6만 4,300명, 심지어 스불론 지파의 6만 500명에 비교해도 그들이 결코 큰 숫자의 인구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의 중심부로서 비록 그 속에 산지가 있기는 하나 그리 높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 땅은 대부분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술적 논리에 근거해 볼 때에도 요셉 지파의 그러한 불만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근거로 논리를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당신은 그의 합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라고 깊이 느끼는 사람이 반응하는 첫 반응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요셉 자손은 복받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감사보다도 자신의 과거에 그 복받음을 이유로 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대우를 우리에게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요셉 자손들의 불만의 표면적 이유는 우리는 큰 민족인데 비해서 당신이 기업으로 제비 뽑아 그렇게 한 방법과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너무 적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그렇게 불평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받은 땅이 좁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불평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자신들의 생각에 이렇게 평안하고 완벽하고 좋은 그러한 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거기에서 나온 불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한 단어에 산지, 그 다음에 골짜기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요셉 자손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받은 땅은 곡식을 가꾸기가 좋은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야 하는 나쁜 조건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로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이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살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그 민족들이 그 땅에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이며 그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것을 정복해야 하는 애씀과 수고로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 요셉 자손의 불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만족의 연속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나의 소유가 적은 것에 대한 불만족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 항상 뭔가 열등하다라는 데 대한 불만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남들은 쉽게 얻고 누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은 복받은 것에 대해서 소외된 것 같은 그러한 소외감 같은 것이 실은 참 많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거의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얻어져야만이 그것이 복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나의 애씀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써서 얻는 것은 쉽게 우리 속에 감사의 조건으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지는 따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실은 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이 발견하는 것이라면 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전혀 복으로 비춰질 수 없는 것 속에서도 복을 발견해내고 감사합니다. 복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의 생각에 자신들이 받은 땅과 산지와 골짜기에다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발견하거나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그 땅에 정말 진정한 가치를 그들은 결단코 평가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땅은 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애쓰고 고생해야 할 수고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분기신 그들의 땅은 비추면 비출수록 한없이 자신을 초라하게 반사하는 그러한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속마음이 실은 땅이 적다라는 불평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더 달라는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들의 철병거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이 남의 일이라고 손쉽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것과 요셉이 바라보는 것의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손에 자기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하심, 그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 자손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땅을 주지 않고 삼림과 산지와 골짜기와 철병거가 있는 그러한 땅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철병거가 없고 편안하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시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요셉 자손들은 감사를 얘기할 것이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아서 좋고 요셉 자손은 편안하게 살아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서로서로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땅을 허락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왜 하나님은 주시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신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곧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영적 삶의 그 놀라운 희열을 맛보게 하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철병거가 있는 상황은 피해버리고 편안하고 쉬운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맞는 환경을 주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철병거가 있고 산지와 골짜기 속에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진정한 영적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으로 만들어내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덧붙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 자손에게는 그들이 다른 것과 다른 민족과 다른 부족과는 다른 그런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요셉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대신 철병거를 가진 강한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나서고 싸울 필요가 없는 편안함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철병고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가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그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우게 하십니다. 홍대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나는 갑절의 애를 써야만이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내 삶의 초라함,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했고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과거의 실수마저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서울의 어느 심장혈관병동 병실벽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함이니까? 주님, 내 삶이 어찌함이니까? 주님, 이 사건이 왜 이렇습니까? 깊은 부르짖음이 누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속에 있는 나를 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바로 우리가 한없는 복을 발견해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가는 새로운 영적 삶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신앙의 화두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우리 인생의 어깨에 불만족과 불평과 소외감과 열등감에 그러한 짐을 가득 쥐고 안고 이고 끌고 걸어가는데 어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이웃의 무거운 짐이 보여지겠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무거운데 어찌 옆에 있는 이웃의 힘들고 무거운 삶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렇듯 내 깊은 곳에 화가 나 있는데 어찌 울고 있는 사람의 그 울음에 대해서 나의 심장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남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복을 작은 것에서부터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2010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들을 기대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그것이 비추면 비출수록 한없이 초라함만을, 내 인생의 초라함만을 비추는 거울로서 그 삶이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숨겨놓으신 보자기에 고이 쌓아 덮어놓으신 그 복을 발견해가는 그러한 발견의 장이요, 그러한 광맥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짐을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의 애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초라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굶주린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을, 이 나라를,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며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영시예배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기쁨도 있고 우리의 눈물도 있고 우리의 낙담의 때도 있을 것이요, 우리의 만족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참복을 발견해 가기로 결단하고 그 시작점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에게 짐이라고 느껴졌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해가는, 그래야 진정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의 희열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드려졌을 때에 주님, 수많은 우리의 이웃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한 환경, 어려운 환경까지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환경의 부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기뻐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